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왔다.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 어제 또 말씀을 나눴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바드의 삶을 사는 거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안식을 그대로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모두 아담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아담은 성실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농사도 하고 또 과일도 좀 따서 즐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만끽해야 돼요. 이 땅에서 아담이 기쁘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인간이 다 같이 기뻐할 때 그게 안식이에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무슨 단어 말씀드렸죠? Dance.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즐기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걸 그대로 다 똑같이 함께 즐길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을 위해서 실감을 여러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났죠. 하나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 말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로 살림을 차리기 시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또 하나는 부부의 어려움이 생겼죠. 서로 수치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래서 치마를 두르고 옷을 입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그런 일에 우리와 같은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가인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역사들은 하와를 통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세상은 악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울지 악해져서 노아와 그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다 물로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오늘 9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9장 고 8장 고 바로 앞에도 사계절 그대로 다 있겠다.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땅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계절을 주고 농사를 짓도록 다 회복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는 얘기를 해요.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었죠? 어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있었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신다. 또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 뜻을 일관성 있게 실천해 가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바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찬스를 주시는데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은 우리 어제 다 배웠죠. 하나님의 안식에 마음껏 참여하고 그 안식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안식에 거하는 삶을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주의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온 다음에 가인 이야기가 있죠. 우리 잘 알잖아요. 가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는 안색이 변하면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피가 그 땅에 젖었어요. 하나님 그 땅을 만들 때 복을 주시면서 그 땅을 또 거룩하게 하셨다. 제7일에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 됨 그 자체가 거룩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까지도 그 거룩함 속에 참여하도록 구별된 존재로 세웠는데 인간도 타락하고 땅도 피가 흘림으로써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새로 기회 줄 때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로 가지고 너희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 선악과 대신에 이번에는 피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이 9장 3절에 있어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데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안식과 이 땅의 기회들을 박탈한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찬스에 있어서 한 번 더 경고하는 것은 피를 주의하라. 동물은 너희가 먹어도 되는데 피는 먹지 마라. 왜? 그 피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시청과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피의 문제였어요. 자, 그렇게 정도 정리하고 자, 이 정도 우리 정돈하고 한번 다시 해보자. 한번 이 땅 너와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했다고 그랬죠. 이 부부가 서로 수치를 아는 거예요. 그 수치의 문제가 드디어 이제 이 노아 홍수 후에 한 번 더 드러난 사건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특별히 이제는 한 번 더 기회를 준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보면은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거룩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조건인데 또 그 하나님의 그 이 조건은 하나는 선악과고 또 하나는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건데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한 문제가 노아 홍수 후의 사건에서 야기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이 9장에 이 사건 나온 다음에 이 10장에 보면 세 형제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지 나뉘어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마음, 한 공동체로서 온 땅에 충만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속 나뉘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10장 32절 보면 뭐 자세히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5절 야벳의 자녀들 여기 쭉 나오다가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나뉘었음이며 그렇죠? 나뉘었다. 자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지금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 된 한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 된 가족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노아와 세 자녀들 통해서 일어난 그 다음 이야기들은 나뉘었다, 나뉘었다, 온 땅에 나뉘었다, 충만했다, 생육과 번성에 충만했다가 아니라 나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문맥을 통해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여러분 18절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갈라졌어요? 퍼졌어요? 퍼지니라. 퍼진 거하고 갈라진 건 달라요. 자, 온 땅에 퍼졌는데 이 퍼지는 것이 실적인 내용은 갈라졌단 말이에요. 왜요? 바로 그 사건, 유명한 사건이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원을 경영했어요. 수확이 많으니까 이제 포도주까지 담궜죠. 이 어르신이 한 잔 드시고 그러면 잘 안 취하죠? 몇 잔은 드셨는지 몰라요. 얼큰이 취하니까 그 다음에는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계셨어요. 주무셨겠죠. 한 가정의 아버지가 지금 수치를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주위에도 잘못된 일 눈에 잘 띄죠? 수치를 우리는 금방 눈에 들어오죠? 판단하죠? 우리는 여전히 노아 홍수 후에 이 역사에 나타나는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아버지가 수치를 보였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둘째 아들 함이 그 장막에 들어갔다가 봤어요. 안 봐야 되는데 봤어요. 보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아들 중에 해답이 이미 있으니까 셈은 뒷걸음질 쳐서 수치를 덮어드렸어요. 함이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하고 그냥 형님한테 쫓아가서 아버지에게 말, 형님에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냥 말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조금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을 갖고 전달한 거예요. 소위 흔히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가십.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오늘 취했는데 우리 아버지 저런 아버지인 줄 몰랐다. 형 한번 가봐. 아마 이 정도로 얘기해. 제가 지금 점잖게 얘기하는 거지 아마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인지 몰라요. 그 얘기 듣고는 형하고 또 자기 밑에 셋째 야벳 아우가 형하고 같이 옷을 들고 뒤로 들어가서 어떻게 덮어드리고 그 수치를 보지 않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술을 깨서 이제 상황을 둘러보니까 자기 취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하, 큰일 났구나.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수가 없는데 내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생육과 번성, 그런 충만으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가득 찰 수는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노아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원하노라 하면서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 원은 노아의 소원입니다. 우린 이런 본문을 읽으면 가끔은 노아가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뭐 이런 줄 알아요. 전혀 아니고요. 노아 자신의 소원이에요. 또 이르되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버지가 소원하는 그 소원하는 바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 속에는 무슨 단어가 나와요?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주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해도 자식 저주하는 아버지 썩 좋은 건 아니죠. 이 단어만 나오면 우리도 또 이 저주란 단어 때문에 상당히 깊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복 그러면 아 그건 뭐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많이 들어도 상관없는데 저주란 단어 얘기하면 아이의 입에도 내면 안 되고 목사님은 그 거기에 대한 설교하면 안 되고. 근데 오늘은 제가 저주를 설교할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기대하는 게 뭡니까? 내 자식들로 인해서 세상이 나뉘어지고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한 몸처럼 한 공동체처럼 아름다운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분은 한 몸처럼 한 공동체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란 단어가 나와요.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악을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하나님 단수 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니까 이 세 분이 우리처럼 아담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 이 우리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인격이지만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로 결속된 한 몸, 공동체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이시고 그분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사랑을 서로 할 수 있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으로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 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 때부터 대전제로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과 번성은 그 중심은 하나됨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지 않는 갈라지는 그런 세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처럼 한 몸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돼서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의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굉장히 큰 전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 후에 나와서 일어난 이 일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깨어지게 생겼어요. 아니 깨졌어요 벌써. 왜 그럴까요?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수치를 덮어드리지 않고 이 수치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자기 손에서 해결 못하고 형에게 가져갔어요. 형이 그래서 가서 수습을 합니다. 아버지의 수습은 됐지만 아버지가 눈을 떠서 보니까 함은 그 성질 갖고 살았다가는 항상 형한테 매달려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야벳은 무슨 뭐 여기 사이드 무슨 얘기는 없는데 야벳의 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주도권은 셈에 있었지 야벳은 그냥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형이 야 도와줘 그리고 너 한쪽으로 놔둔다. 그리고 뒷걸음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 형제에 대한 얘기가 각각 나오는 거죠. 제일 먼저 가나안 얘기가 나옵니다. 함은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계속 이 가나안 아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뜻은 뭘까요? 비록 함이 잘못했어도 나와 내 품에 있는 이 세 자녀들은 비록 잘못했어도 이 세 자녀를 갈라놓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자녀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는 지옥에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저주란 단어만 나오면 아 끝났다 인생 끝난 거다 저주는 이제 끝난 거다. 저주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한 저주는 이제 성경에 몇 군데 우리가 보겠지만 이 저주는 하나 됨을 위해서 노아가 처방을 한 겁니다. 노아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 됨이죠. 근데 하나 돼야 되는데 함이 보니까 이 문제를 사랑 가운데 해결하는 게 아니고 본대로 그대로 아 마음속에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런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하 아버지도 별 수 없구나. 아 이거 참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그러고는 형한테 쫓아가서 까십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계속되면 언제나 이 함 혹은 함의 자녀들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질까요 안 깨어질까요? 깨어지죠. 근데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입에 주인을 세우는 거죠. 종이 되도록 하면 되죠. 누구의 종? 셈의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셈의 종이 되면 그 종은 마음대로 입을 벌리면 안 되니까 주의해야 돼요. 또 경계할 수 있죠. 그러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지 않고 문제를 잘 수습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종이 되라. 너 이제 즉 신분이 종이니까 넌 맨날 넌 물지게 져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너 큰 형 밑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이 땅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공동체의 의미를 알고 온 땅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안식에 참여하는 삶을 아는 바로 그 지도력 밑에서 항상 지도를 받고 또 관리를 받고 지시를 받아서라도 하나님이 꿈꾸는 그 안식과 그 공동체를 깨지 않도록 해라. 그게 저주예요. 대표적으로 저주에게 나온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2세대를 위해서 쓴 책이죠. 그 책 가운데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복과 저주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복과 저주는 이방인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 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 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안식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그 모든 내용들의 포커스는 안식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식에 거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느냐 하면 복은 안식은 이러이렇게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저주 가운데 있는데 저주는 이러이러한 것도 일어난다. 어디서요? 그 땅에서. 그래서 이 저주란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몇 가지 그 내용들이 있어요. 저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안식에 오랫동안 이 땅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저 이 안식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야 될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죽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고 말 듣지 않을 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성문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장로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장로들이 이제 판결을 하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확인되면 죽이라. 왜요? 그 안식의 땅에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저주는 먹는 문제가 어려워진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진다든지 이 저주에 하나님께 저주를 내리는 여러 분야가 있어요. 또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게 하고 그렇죠? 또 사람의 손해를 끼치면 손해 끼친 만큼 또 손해를 다 갚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땅은 우리 욕심대로 사는 땅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할 땅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나온 복과 저주예요. 여러분 복 받고 있어요? 저주 받고 계세요? 생소하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주 생소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식을 깨달으면 안식하지 않는 게 아 이게 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저주하는 거구나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이 저주라는 게 아 저주 단어 자체 싫다 끔찍하다. 요즘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런 것도 듣기 싫으니까 죄에 대한 설교도 가급적 안 해야 부흥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니죠. 우린 정말 복과 저주견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려야 할 안식의 기회를 기왕이 우리가 사는 동안 다 누려야 될 텐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부분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만이라고요? 아닙니다. 신약에 들어와도 같은 얘기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삶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 가운데 율법에 관한 부분은 십계명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왜요? 예수님이 이제 친히 통치하는 나라니까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기 원하는 삶이 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대목 가운데 율법에 관한 문제를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시면서 특별히 이 대목 가서는 이렇게 바꿔요. 한번 우리 그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저주에 속한 신명기에 의하면 저주에 속한 부분이죠. 이 저주에 속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젠 갚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희생해라. 희생해라.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인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기 원하셨냐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다 단호하게 다 제거하도록, 피 흘림은 피 흘린 대가를 다 갚아서라도 그 문제들을 그 땅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는 원수 갚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오늘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된 것 같이 이제는 부부가 하나로서 설명되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되죠. 한 몸을 이루어야 되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무리를 보면서 이들이 내 형제고 이들이 내 어머니고. 어머니께서 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조직으로서의 교회의 개념이 아니고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을 두시고 우리들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가족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세요. 볼티모어에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갈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그리스 안에서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우리 손민성 목사님, 우리 가족이에요. 내 형제고 내 사랑을 통해서 함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뭔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나누어야 할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가족으로 보여요? 아니면 경쟁자로 보여요? 아니면 눈에 가시에요? 어떻게 보여요? 만약 내 눈에 뭐가 보이면 아직까지도 이 산상수훈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율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될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짧아요. 사랑하기에도 인생은 시간이 모자라요. 모자란 시간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어디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쏟으세요? 정말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부여된 이 놀라운 인생의 기회를 우리는 지금 엉뚱한 데 시간 쓰고 엉뚱한 데 우리 에너지 쏟고 있는데 우리 인생 그렇게 값싸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안 모자르세요? 저는 점점 시간이 모자란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지나면 제가 환갑이거든요. 환갑인데 무슨 나이 얘기합니까? 지금 적어도 80 돼야 아직 이제 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려니까요. 사랑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안식하셨어요? 아마 이 얘기 듣고 금방 마음속에 내가 밥 잘 먹고 잘 쉬었나? 아마 그런 생각하면서 아멘. 안 굶었지. 내일 또 일이 있으니까 염려 없지. 나는 직장도 괜찮고. 그런 속에서 아멘 했으면 제가 요구한 건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아셔야 돼요. 안식하셨습니까? 그 말은 삶을 즐기셨어요? 사랑하면서 엔조이 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삶을 누리셨어요? 이제 그런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가시면 로마서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뭐 다른 많은 성경들이 지금 우리 보통 전반부는 교리고 후반부는 생활편이다 라고 설명드렸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안식이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안식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어제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거기에 있으면 한쪽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또 한쪽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안식 처소예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인정돼야 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찬양의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복을 받을까? 나는 또 어떻게 될까? 내 인생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실까? 전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큰 뜻이 눈에 들어오질 않죠. 우리가 이걸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치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왜? 너무 따뜻해요. 예전에도 오고 또 몇 번 와서 점점 점점 마음이, 제가 미국에 다닌 도시 중에 제일 많이 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 여기 다녀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개인수별 하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그 의지가 오늘 이 교회 안에 충만해서 그 의지를 놓고 한마음이 돼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충성된 교회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 원하는 그 삶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아, 여기가 내가 만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안식 처소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사랑으로써 우리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은 구약 율법을 두고 바울이 지금 한 얘기지만 대전제는 율법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원했던 것이 사랑으로 행하면 그 율법이 원했던 것들을 다 이루는데 구약 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위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식은 뭐예요? 사랑으로 사는 건데 바로 그 사랑은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책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면 사랑하지 뭐. 사랑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굉장히 조건적이죠.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조건에도 맞지 않는데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만큼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값을 치루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데까지는 오케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만든 소중한 대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세요. 근데 우리 똑같이 사람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날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사랑받으면 그때 움직이는 것은 내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람이 날 사랑하니까 편안하니까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좀 어려운 사람들은 집에서 애완견을 기르더라고요. 고양이를 기르고 물론 그건 다른 의미예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아무리 개가 예쁘고 강아지가 주인 왔을 때 꼬리를 흔들어도 그것은 본능에 의해서 하는 거지 스스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도 애완견 관계처럼 오로매릭 자동적으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서로 피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열고 탁 들어오면 커피잔이 탁 나와야 되고 그냥 근데 안 나오면 또 화가 나고 뭐 이런 반응들. 사실은요 그냥 의미 없이 사랑하는 것보다 그 차 한 잔에도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 한 잔을 받으면 그 가치가 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받아도 뇌물이면 찜찜하지만 정말 아무 뒤에 뭔가 기대가 없고 또 무슨 약속을 바라는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는 선물들은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잖아요. 이 사랑은 각자 다 자기 안에서 자기 결정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제 옆에 있는 이 컵이 예쁘게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요, 이 컵은 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컵은 그저 물질일 뿐이에요. 동물도 다 본능을 가진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고 우리 모두 같은 집에 살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우리 알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은 다르도 가정과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나이가 차이가 나도 우린 차이 없이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이 사랑은 나이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까지 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다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마지막 이제 축도 끝나면 이렇게 동그랗게 서서 축복성을 서로 부르거든요. 아 그러면 조그만 아이가 저한테 달려와요. 뭘 기대할까요? 언제나 와도 제가 안아줘요. 근데 하나가 안하고 둘이 떠와요. 그래도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둘 다 안아요. 이 아이가 달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어려운 분이냐? 애들은 다 알죠 벌써. 언제나 가도 언제나 환영한다. 그걸 느끼니까 애들 쫓아오는 거죠. 저는 일부러 그냥 놔둡니다. 교인들이 그걸 다 보죠. 느끼죠. 교인들끼리 서로 순수한 아이들까지도 마음을 헤아려서 그걸 받아줄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다. 근데 그 아이들은 말은 안 통해야 돼요. 조그만 아이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사랑이라고 하는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그 사랑 그것이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고 사랑 그것이 교통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의 서로의 관계 속에 의사소통, 사랑에 대한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의 교통들이 다 있습니까? 자 이제 서로 한번 눈을 보고 한번 자 보세요. 뒤도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눈을 확인하시면서 우리 눈을 마주치는 순간 우린 맞아. 우린 통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사랑으로 서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고 서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에 하나라도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질 때는 그때부터는 노아가 자식들의 이야기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저주지만 또 한편은 창대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노아가 또 한 얘기가 있죠. 야벳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야벳. 야벳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죠? 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대케 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축복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창대한다. 그 단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창대케 한다. 지금 아마 그게 제일 기다려질 거예요. 창대케 한다.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아지고 하여튼 그 방향으로 많아지는 건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창대함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그 야벳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창대함을 받았으니까 넌 됐다. 독립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 장막에 거해야 돼요? 누구 장막?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창대해져서 가족이 많아지면 형 이제 우리 따로 살자. 우리 자식도 지금 너무 많아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장막을 벗어날 우려가 많죠.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장막에 거하라 그 말은 샘의 하나님, 이 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삶을 지금 뜻을 잘 알고 하나님께 거스르지 않는 거룩한 삶, 복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 여차하면 지금 잘못하면 야벳도 함처럼 빠져나갈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컨트롤이 안 되면 빠져나갈 기회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우리 같이 한 몸을 이루면서 조금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의 권위들, 또 말씀으로 잘 이해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어른들 그 안에서 지도도 받고 또 상담도 하고 좀 이런 생활 좀 해보세요. 우리 대부분 다 알아서 살려고 그래요.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알아서 뭘 알아서 알아야지 알아서 하는데 모르는데 왜 알아서 하려고 그러세요?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 왜 이 리더들이 왜 필요해요? 또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는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뜻에 철저히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조만간 그러한 샘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야벳을 거느릴 수 있고 또 노아가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라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한 몸에서 빠져나가고 한 몸에서 이탈해서 살림을 따로 차리고 또 마음이 갈라져서 또 갈등이 돼서 분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인데 그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도 물론 이제 내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중심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가운데 여러분이 서셔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목적 가운데 이 교회가 서 있어야 되고 그 삶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삶을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큰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삶은 그 사랑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들을 품고 사랑하고 아직도 우리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이 사랑의 깊이와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른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는 삶을 풍성히 사는 것에 대하여 이 교회가 충분히 감당하고 증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자로 이 교회에 견고하게 서셔서 이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안에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이 복음을 능히 전하고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이 교회에서 분명한 증명이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고 삶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에게 도전했는데 이제는 또 자식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사랑으로 문제들을 풀어가지 못해서 너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여기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신 뜻을 이해하고 이 교회가 하나가 되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 다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과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밤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가정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한 몸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